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시작.
오늘 전에 예수께서 저희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와서 시온의 아들 가룟을 위하여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일로 빨리 했으면 쉽게 끝날 일을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더 큰 것을 들여야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말을 하는 속담입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이 일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물이 흐르는 댐 같은 건데 거기에 살짝 틈이 나서 그때는 아직 막 물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괜찮겠지 했는데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 틈에 점점 힘이 가해지면서 그 약했던 부분이 나중에 이제 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막았으면 괜찮았었던 그 일이 괜찮겠지라는 그 생각과 작다라고 여겨진 어떤 마음 때문에 방주에 넣었다가 그 약한 부분이 자꾸 무엇인가 타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 하지만 약해진 그 부분을 통해서 예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때로 인생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틈, 별거 아니었을 것 같은 그 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지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 혼자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 너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집중하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뽑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아주 택함을 받은 사람들. 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대부분 뭐 어부 출신의 뭐 세리의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집중하셔서 뽑은 사람들이라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열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12명을 집중하셔서 함께 하시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닌 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죠.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마치 가룟 유다는 되게 11명에 비해서 막 진짜 보잘것없고 특출나게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를 혹시 가질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았어요. 가룟 유다만 특출나게 나쁜 놈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12명 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특별하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도 얘는 진짜 구제할 수 없는 놈처럼 보여도 누가 택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택하셨을 때 가룟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걸 아셨을까요? 아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마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인 걸 아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은 아마 계속 기도하시고 충고하셨을 거예요. 혹 이거 누군가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중에 팔자가 있다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잖아요. 이게 야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넌 그렇게 될 거야라고 확인시켜준 게 아니라 네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을 멈춰라. 그것을 하지 말아라. 네가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되지 말아라 하는 의미의 예수님의 떡을 준 거라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절대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고 자기 인생이 목매달아 죽을 만큼의 인생을 마감하도록 예수님이 계획하시거나 원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제가 봤을 때 나머지 11 제자보다 좀 더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그래서 세리장인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계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맡고 있어요. 솔직히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길 때 물론 이런 사람이 맡기잖아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좀 똑똑한 사람을 재정부에 어떤 일을 하도록 맡기지 믿을 수도 없고 불성실하고 좀 숫자 계산도 잘 안 되는 사람을 재정부에 일반적으로 넣진 않잖아요. 그냥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한번 유추해 보면 아마 가룟 유다는 나머지 11명에 비해 좀 그런 면으로 좀 더 똑똑하고 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뭐 했다? 넣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생각을 갖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겼고 예수님을 팔았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뒤늦게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한 거와 정죄받은 것 때문에 다시 이 돈을 갖다 줬지만 대제사장들이 그건 네 거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걸로 인해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셨을 때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뜻, 가룟 유다를 향한 사명 이것은 목매달아 죽는 게 아니었죠. 끝까지 나머지 열한 제자들처럼 성령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삶을 살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의 모든 사명과 부르심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뭡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윗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 때로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 회복되고 또다시 회복되고 또다시 회복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돕는 분이시라는 뭐 우리가 뭔가 연약하고 못하고 죄짓고 있으니까 넌 끝이야 라고 그냥 버려버리거나 포기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고 우리가 회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태의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결국 포기한 건 가룟 유다 자신이었어요. 근데 왜 포기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요? 선한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만드는 생각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은 결국 우리를 뭐하게 해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죠. 우리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따라갔을 때 결국 우리가 망하게 하는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걸 100% 알아. 이것 때문에 이걸 선택했을 때 내가 죽을 것도 알아. 100%.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게 사단이 줄 생각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생각을 갖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사단이 줄 생각인 걸 알아서 그 생각 자체를 차단시켜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 줄 생각인 걸 모르고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인 걸 모르니까 뭐예요? 선택을 해보죠. 뭐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이거 뭐 그렇게 나쁜 것처럼 안 보이는데? 하고 선택하고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뚝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 아주 자주 일어난다라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자살을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런 걸 뭐예요? 다 포기해버리는 결국에는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 악한 생각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단이 준 생각인 걸 모른다는 것과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인 걸 모른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다가도 사단이 주는 이 나쁜 악한 생각이 우리가 딱 걸리면 잘 나가다가도 고꾸라지는 것. 근데 이 당연한 거를, 이 뻔한 것을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우리가 당하는가? 가룟유다가 왜 이렇게 당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가룟유다가 왜 그랬을까? 분명히 사단이 주는 건 나쁜 생각인 걸 알고 망하게 하는 생각인 걸 아는데 그것을 왜 가룟유다가 분별해내지 못했을까? 왜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기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유다는 그것을 끝까지 선택하고 망하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어떤 생각을 품는 이게 사단 스스로가 내가 사단이야? 내가 지금 너한테 이 생각을 주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철저히 뭐합니까? 자기의 존재를 숨깁니다. 사단이 준다라는 것 자체를 숨겨버려. 내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알면 당연히 거절할 걸 아니까 사단이 준 생각인 것을 감추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전지전능할까요? 사단이 전지전능할까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죠. 근데 우리는요 마치 사단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 말은 즉슨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단은 모릅니다. 하나님처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 사단 다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이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사단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지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품고 있는 모든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장난을 칩니다. 왜 칠 수 있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에 따라 결국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아 얘가 지금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를 사단이 알아챈다라는 거.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 드러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따라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그것에 관심을 쏟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관심 있어 여겨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시간을 드리고 말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취한다라는 그거를 보면 아 얘가 지금 무엇에 관심 있는지 지금 무엇을 지금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아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무엇을 알아채냐면, 아, 우리가 거기에 욕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채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관심 있어 여겨지는 출발이 뭐로 출발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출발하고 있을 때 사단은 그것을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알아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뭐? 사단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죄에 아주 그냥 완전히 죗덩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뭐로 시작합니까? 욕심으로 출발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아요? 죄를 낳잖아요. 죄가 장성해서 뭘 낳아요? 사망을 낳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대요. 미혹이 뭐예요? 아름다운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를 알아챌 수가 없어. 왜냐면 미혹됐으니까. 내가 이거에 욕심으로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있어.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발동하고 있어. 그 상태에서 사단이 그걸 탁 했을 때는 이게 뭘로 와요? 미혹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준다는 생각인 걸 알아챌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 욕심이 이미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사단이 딱 주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마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듯 우리에게 그 욕심에 따라 더 달려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탁 집어넣는 거죠. 옆에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게 사단이 준 생각인지 몰라. 왜냐면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럼 탁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대로 결정해버리죠. 이 일이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일이 된다라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욕심을 통해서 죄가 나오잖아요. 누가 영적전쟁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죄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죄는 그 사단이 뭐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빗장 다 걸어놓고 문 잘 잠궈놨어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영역 안에 우리가 뭐예요? 마스터키 사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단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주는 이 생각이 사단이 준 생각인지도 모르고 이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생각인 걸 알아챌 수가 없는 욕심으로 시작돼서 죄를 낳게 되고 결국 우리는 사단이 하는 거짓말과 장난질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끝은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못 따라가. 하나님 거절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살 수 없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쉽게 고꾸라지는 것을 잘 살펴보면 어디선가 우리가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을 내버려 뒀던 일들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로부터 출발했던 그게 욕심과 욕심을 따라오다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무엇인가 우리 삶이 하나님께 있다가 넘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한순간 넘어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틈, 그 욕심이란 틈을 우리가 자꾸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처음에는 호미로 그냥 쉽게 저버릴 수 있었던 그 일이 내버려 두니까 이게 점점 커져서 이젠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결국엔 뚝이 무너져버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갑자기 짓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짓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그 전에 이미 욕심이 발동하고 있어요. 욕심이 발동해서 죄질만 환경이 딱 됐을 때 죄를 선택하는 어느 날 갑자기 난 죄짓기 싫은데 죄짓는 사람 없어요. 그 이전부터 그거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발동했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걸 선택하는 거지 아 난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거야 하는데 그렇게 죄짓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 죄짓기 싫은데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잘 들여다보면 이미 예전부터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막 성적인 문제 많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우발적으로 그랬다. 충동적으로 그랬다. 갑자기 이제 막 그 정욕이 끌어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그 일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는 거죠. 상상 속에서. 상상하고 기대하고 계속 그랬던 거. 그리고 그 환경이 딱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그러면서 누가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그날 처음 봤겠느냐.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날 처음 봤겠냐.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절대로 갑자기 짓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미 욕심을 계속 잉태한다는 말이,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열 달의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 안에 그 욕심이 그런 시간들을, 이걸 처음에 가졌을 때, 아,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이거를 버리면 쉽게 끝날 일이었는데 욕심을 계속 잉태하는 거지, 내 마음속.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이거 정도쯤이야, 뭐, 괜찮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가서 포장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죄가 나오는 거. 사단은 그거 욕심을 아니까 계속 거기에 뭐예요? 생각을 넣는 거. 아, 이거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뭐, 그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다 그렇게 해. 할 수 있어. 아, 이 정도면 뭐. 계속 생각을 집어넣는 거.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 것처럼. 예수를 생각을 넣고, 얼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떡을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있을, 욕심이 있을 때 사단에게 쉽게 미혹됩니다. 우리가 무슨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단이 알아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시간을 쏟고 돈을 들이고 우리가 관심 있게 여기는 우리의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것 중에 사단이 알아채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몰라도 사단은 그 정도를 쉽게 알아채는 거죠. 거기 특화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 근데 이 생각이 어떻게 옵니까? 미혹으로 오는 거.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우리가 알아챌 수 없게. 그러니까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할까요? 미혹이 크겠죠. 그러니까 더 뭐예요? 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 점점점. 욕심이 커가면 커갈수록 미혹이 강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마음은 점점 살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거 아니야라는 마음은 줄고 이건 괜찮아라는 마음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선택한 삶의 끝은 사망인 거죠.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이미 자유케 된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욕심으로 달아내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결국 내 욕심을 처리하는 데만 급급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뭐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정욕을 뭐 했다고 합니까?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은 욕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쉽게 욕심이 일어나는 사람들이고 쉽게 욕심에 미혹되는 사람들이고 쉽게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이걸 욕심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들을 하셔야 한다는 거. 그거를 방치해 놓으면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지금 우리 당장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목매달아 죽는 일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결국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뭐 계속 잘 살지는 몰라도 이미 영은 하나님 옆에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욕심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욕심은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갖고 싶어. 가졌어. 좋네. 또 저기 갖고 싶어. 또 저거 가지려고 할 뿐이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지 그게 만족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룟에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룟에다가 저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 그러니까 가룟에다가 끊임없이 그 욕심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단의 생각이 주는 마음에 미혹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처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수련회 때 막 이제 죄 될 만한 것들 막 우리가 다 버리자 해갖고 그 당시 막 서태지 와이들 테이프들 막 그런 브로마이드 막 그런 거 다 갖다 버렸던 기억. 근데 어른이 된 우리는 무엇인가 그때처럼 과감히 결단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적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살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뭔가 과격하게 내 삶을 하느님 앞에 내려놨던 적이 잘 생각나지 않는 거. 모르겠어. 어른이 됐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이상 불편하게 살고 무엇인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 조금 귀찮고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때만큼 우리가 욕심과 죄된 것을 처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사단에 주는 생각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빠져들고 쉽게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는 그게 죄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치 가룟유다처럼 사명을 잃어버린 삶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삶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욕심 많은 거 예수님 아시니까,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내려놓는 것을 하면 예수님 기꺼이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래 소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않게, 우리의 작은 욕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잘 점검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를 날마다 좀 작은 일에서부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욕심을 다뤄서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